누가복음 11장을 상고하겠습니다. 11장에서는 누가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지적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간이셨으며 균형이 잘 맞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적하는 반면에 누가는 예수의 인성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어떤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에 관하여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곳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11장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는 배울 수 있는 것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실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갈보리 채플에서 철학 기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았더니 그들은 진실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남자들 그룹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한 사람이 인도하게 되는데 나는 그때 철학 기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그들의 기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참으로 배운 것이 나타납니다. 물론 당신이 기도하느라 몇 날 밤을 보내면 기도하는 것을 참으로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실습하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실습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그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기도의 주제에 관해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몸은 기도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외워두었던 것을 암송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몸은 기도의 모든 기도를 위한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기도는 언제나 관계로 시작됩니다. 만일 이루어진 관계가 없다면 기도를 할 기초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귀는 항상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만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다면 당신을 위한 기도, 더구나 효과적인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관계를 이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없다면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당신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입니다.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각자를 위한 영광스러운 기도의 기회가 열립니다. 기도는 관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혹은 그 이름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능동형 동사로서 되시는 분, The Becoming One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발음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또는 야웨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자는 자음 YHVH 뿐입니다. 모음 글자는 없애버리기 때문에 실제 발음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여호와라는 결론을 내리고 히브리의 뜻을 되시는 분, The Becoming One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의미가 깊습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이 되어주기를 바라는지를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혹은 야훼는 복합형으로 사용됩니다. 당신이 여호와 지뚝개누를 가졌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복합형으로 나타난 이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당신에게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당신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되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알면 기도에 무척 도움이 됩니다. 만일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곧 병을 고치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분입니다. 당신이 기도에서 표현하는 필요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름이 그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목사 찰스 스미스, 레버랜드 찰스 스미스라는 칭호가 싫습니다. 내게 우편물이 왔을 때 이러한 칭호를 쓴 것을 보면 그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찰스 스미스라는 이름에 거룩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장 거룩한 목사 찰스 스미스, The Most Reverend Charles Smith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것은 훨씬 더 싫어합니다. 제발 그냥 척이라고 부르세요. 이름이 그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도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그의 목적과 소원을 우리 마음에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신들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성경을 하나님께 들고 그들의 청구를 합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그들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추진하는 바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첫 번째 구하는 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로서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아주 광범위한 약속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예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하여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군중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을 조심해서 읽어보면 이 경우들의 각 사건에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들의 삶의 반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힘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람들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사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보좌에 앉아서 세상과 모든 제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정부와 그의 왕국과 그의 통치하에 다시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과 합세하여 이 지구상에 사람들을 통해 상륙 거점을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사용하여 거점을 확대하여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 지구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하고 있으며 전쟁의 목적은 지구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지구상에 있는 상륙 거점을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과 그의 나라가 임하시게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시간을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때에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기도를 내 왕국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로 바꾼 전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많은 기도가 개인적인 유익과 소유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과의 동행에 지극히 해로운 것들을 구하는 기도들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것들을 먼저 이룬 후에 개인적 체온 기도로 옮깁니다. 개인적인 체온 기도가 순서에 따라 온다면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주님, 2007년이 가까이 오는데 한 해 동안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지 않습니다. 내일 필요한 것이 충분히 없다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난 후 예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우리의 죄도 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충분히 말했지만 용서는 참된 변화의 한 가지 표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용서하는 정신을 가지고 용서해 주는 것은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정신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원한, 즉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것이 그들을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용서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기도를 위한 모범을 만드셨습니다. 관계와 기도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제를 계속 살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와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진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중동의 문화에 관하여 조금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호의는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로 여겨지며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언제나 손님이 집에 오면 주인으로서 손님들 앞에 음식을 차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한 방에 삽니다. 밤에 그들이 잘 때에는 실제로 바닥에 매트를 깔고 온 가족이 따뜻하도록 함께 누워 잡니다. 방 한 구석에 화덕이 있고 빈번히 짐승들도 방에 있습니다. 닭이나 양이나 무엇이든지 그것들은 한 작은 방에 자게 합니다. 여기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집단으로 어울려 자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문이 한번 닫히면 닫힌 문을 두들기는 것은 정말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다는 것은 방해하지 마시오의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열고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오고 가면서 커피나 차도 마시고 무엇이든 합니다. 그러나 밤에는 문을 닫았을 때 그것이 방해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잘 준비를 하고 문을 닫으면 끝이 난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누워 잡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신이 일어나면 온 가족을 깨우게 됩니다. 모두가 수면 방해를 받습니다. 동물들도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방 안에는 혼란스럽게 됩니다. 예수께서 묘사한 이 장면은 한밤중에 가족이 모두 자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동물도 모두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당신의 이웃에 사는 친구가 와서 말하기를 빵을 좀 빌려야겠네. 세 덩이만 주게. 내게 손님이 왔는데 그들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 라고 합니다. 물론 그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손님이 온다는데 아무것도 대접할 것이 없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친구가 말하기를 제발 좀 가줘.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비록 자네가 나의 친구라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야. 친구여 제발 가줘.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강청함이 헬라 말로는 계속적이며 부끄러움 없는 문 두들김 이란 뜻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깨워서라도 빵을 얻기 전에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빵을 얻을 때까지 창피하게 느끼는 것 없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의 끊임없는 부끄러움 없는 문을 두들김이 그 집 주인을 일어나게 해서 빵을 가지러 갈 것입니다. 단순히 친구라고 해서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친구가 가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친구의 끊임없이 창피한 것도 없이 두들기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친구가 요구하는 만큼 넉넉하게 줄 것입니다. 자, 가져가거라. 예수께서 기도에 관해 신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은 신뢰를 대조법을 사용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들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그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친구에게 구하며 그는 부단히 구합니다. 그가 기대하는 반응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꺾을 때까지 즉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에 진력이 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반복하지만 주님은 대조법을 쓰십니다. 친구가 부단히 구할 때 사람도 그것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들어주시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예화는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기 쉽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부단한 기도로 끊임없이 두드리는 사람으로 마음이 움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렇게 부단히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는 미리 다 아십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한 가지 대조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대조되는 것을 보십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준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보여줄 때 평행법이 아니라 대조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시 기도의 주제에 관하여 예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빈번히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화를 당했다는 이야기만 쏟아 놓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말 모르겠어. 그러면 기도해 보셨나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으니 응답이 없죠. 야고보에 의하면 그것을 구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뜻에 의한 기도이며 내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욕을 따라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며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우리가 구할 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안 된다는 응답이 된다는 응답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슬퍼하고 불평했지만 항상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셔요. 제가 지난날에 기도한 것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참 기쁩니다. 오 감사합니다 주님 이라고 하는 날이 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 대답은 안 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시 다른 신뢰를 듭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도 아들이 와서 아빠 빵 좀 먹을까요? 라고 구하면 아버지가 돌을 주면서 아들아 이거나 씹어 먹어라 라고 하거나 아빠 나 참치 샌드위치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아들에게 뱀을 주거나 아빠 계란 하나 먹어도 됩니까? 라고 하면 전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느니라. 땅에 있는 아비들도 너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느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나는 하나님에 관한 부귀맨의 이야기에 진저리가 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기를 하나님께 구했더니 귀신이 들렸다는 사람들의 얘기 말입니다. 무엇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며 그들이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념을 훼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즐겨하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오, 당신을 하나님에게 개방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것도 부기맨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것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어떤 것에 대하여도 나는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나 자신을 개방하지 못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것이나 원하시는 어떤 것에 대하여도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바보로 만들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자신이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제한된 믿음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도록 내 마음의 어느 부분에 문을 닫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어느 문도 닫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은 어떤 사람의 말하는 기관의 기능을 점령하여 그 사람을 벙어리로 만듭니다. 사람의 몸에 모든 기능 이상이 있는 곳에서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과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귀신에 관해 지나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들에게 상당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귀신들이 사람의 몸을 점령하여 운동 기능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의 모든 운동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이 귀신 들린 것을 보여주는 징조는 아닙니다. 그것으로 참으로 많은 훌륭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대단히 슬프고도 비극적인 개념입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 그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귀신이 방해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히 여겼으니 그 중에 드러낸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드러낸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예수께서 귀신의 힘을 입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무리들의 의심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이 맞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는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조시프스에 의하면 그들은 축귀 행사를 했으며 그것은 솔로몬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모든 지혜로 귀신을 쫓아내는 데 쓰는 약들과 주문을 구한해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조세프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솔로몬의 고대 방법을 사용하여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아마도 이 널리 사용했고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조세프스가 말하는 축귀법을 가리키고 있는 듯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께서 그들의 이성적인 능력을 사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합리적인 분이시고 또한 당신도 합리적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들은 우스꽝스러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귀신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이것 봐, 그건 웃기는 소리야. 만일 그렇게 되면 사단의 왕국은 스스로 갈리는 것이고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로 기뻐할지니 그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줄을 깨닫는 게 좋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제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제 재물을 나누느니라. 기도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강한 자는 사단입니다. 그는 무장을 하고 그의 집, 즉 그의 영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람보다 더 강한 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탄의 영역에 대항하여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위로 사단이 사람들의 삶 속에 구축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배력에 놀랐습니다. 나는 사단의 세력에 너무나 얽매여 상식도 없는 사람들의 생활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하여 비합리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그들의 습관을 관찰해보면 사단의 권능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러나서 야, 저런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도에 지나쳐서 회복할 길이 없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한 개인의 삶을 점령하는 사단의 능력을 지나치게 두려워함으로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일어나는 사탄의 역사를 파괴하도록 우리를 여기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사탄의 능력을 묶음으로 사탄이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 과정을 그르치는 사탄의 능력과 끌어당기는 힘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해야 합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사단의 무장을 빼앗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에 대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중립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분은 좋은 분입니다. 그분은 대단히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편입니까? 아니요, 나는 중립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중립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우는 사람들과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리고 모으는 사람들과 흩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당신이 모으는 자가 아니면 해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중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급진파였습니다. 급진파에게 중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하지 않으면 그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귀신에 관해 조금 가르쳐줍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무릎 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귀신들이 육체에 가지 않을 때에 쉴 곳이 없으므로 위협을 느낍니다. 그들이 가할 수 있는 육체를 찾습니다. 더러운 영이 몸에서 쫓겨날 때 그들은 쉴 곳 없는 광야를 헤매면서 쉴 곳과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몸을 찾아다닙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호기심으로 사교에 개입하거나 위즈보드 게임을 하거나 사교의 성향을 가진 것들에 개입함으로 이러한 귀신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당신이 당신의 목적지를 어떤 신기한 방법으로 보기를 추구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믿기에는 당신이 이러한 분야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귀신에게 들어오라고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귀신들은 당신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하고 지도하기 시작하며 재미있는 탐정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당신에게 명성을 얻게 할 수 있고 또 영적인 글도 쓰게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당신 자신이 귀신들에 의하여 점령되도록 허용하는 문들입니다. 강신술의 영역에 호기심을 느끼거나 귀신을 접촉하는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너무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이 문을 열어주는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의지에 대항하여 들어올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사탄에게도 사람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도록 강요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에서 들어옵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사교에 빠지도록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러한 것들의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수년 전에 작은 채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앉았는데 분명히 그는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에게 소개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이름은 데이빗 헌트입니다. 그는 타임 잡지를 나에게 주었고 나는 그것을 읽어보았습니다. 타임 잡지는 조직된 범죄단과 라키 루시아노를 다루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타임즈에 삽입된 여러 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면에 조그마한 기사가 있고 이 젊은 청년 데이빗 헌트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는 신비의 사나이는 라키 루시아노의 협조자입니다. 이 젊은 청년은 그가 자랄 때 권력의 강렬한 매력을 느꼈던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19세 되었을 때 그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권력을 소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사회를 둘러보았을 때 그 사회에서 가장 강한 권력 중에 하나가 마피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법조계보다 더 권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법조계도 매수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피아가 정부의 지도자들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키 루시아노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에 대한 그의 야망 때문에 라키 루시아노 곁에 가서 권력의 비밀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그는 라키 루시아노의 당에 들어가 그와 항상 동반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타임 잡지에 이 신비한 젊은 청년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라키 루시아노와 계속해서 동반했고 그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그는 라키 루시아노의 밑에 들어간 것을 통하여 사람들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과 모든 돈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히틀러의 지배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히틀러가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 중에 하나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히틀러가 천사의 마술사 White Magic Fathers로 알려진 조직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귀신과 접촉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5제국의 멸망 시에 많은 사람들이 갔던 곳, 즉 히틀러를 인도했던 천사 마술 조직의 선생들이 도망한 곳인 페루에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서 그들을 찾아서 능력의 비밀을 그들에게서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페루에 갔고 이 천사의 마술사 선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들의 발 아래 앉아 천사의 마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강신술의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주문을 한 차례 외우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귀신이 방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것이 영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영이 그의 몸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어쨌든 이것이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고 내게는 더 이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것의 노예가 되는구나. 나는 그의 능력 아래 지배를 받게 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가 어릴 때 주일 학교에는 몇 번 안 갔지만 나는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가 말하기를 만일 이것이 나를 점령해버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장 짐을 꾸려서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갔습니다. 그리고 페루에서 나가는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짐을 부치고 텍사스에 도착하여 어떤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정말 떨려서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이 경험으로 너무나 떨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내가 모텔에 앉아 있을 때 정말 의동졸한 것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 그의 이름을 불렀고 암호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천사 마술사들은 암호로 말한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지의 뜻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암호의 의미를 거의 다 알아냈지만 상대방이 준 메시지의 일부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기억한다면 뜻을 다 맞추겠으나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에 앉아서 그 부분만 알았던들 메시지의 한 부분만 알았으면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전화를 건자가 말하기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거야 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여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네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그는 나는 여기 Fort Hood에 있는 경비원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나는 여기서 직무 중에 있는데 어떤 늙은 사람이 오더니 백불을 주면서 당신에게 전화하라고 해서 당신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요 라고 했습니다. 그는 전화번호와 당신의 이름과 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에게 그 사람 어떻게 생겼던가요? 라고 묻자 그가 페루에 있을 때 그를 담당했던 사람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인은 몇 분 전에 그가 다시 와서 또 백불을 주면서 당신에게 전화하여 이것이 당신이 기억할 수 없었던 메시지 부분이라고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내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 눈에 보일 정도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옵니다. 그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무 깊이 개혁되었나 봅니다. 저들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저들은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데이빗 나도 그걸 알아. 그러나 여기서 나가면 너를 결코 쫓아오지 못해.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어둠의 세력, 즉 천사의 마술사나 그들의 영적인 세력을 제압하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 사탄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사탄을 믿음으로 오는 무기들을 다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세나 권세들을 약탈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젊은이를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압니다. 내 위치도 압니다. 내가 서 있는 곳도 압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진 권세를 압니다. 그 후에 데이빗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 전도자이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 이후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영적 세력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력과 장난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사교의 영역에 이끌려 들어가도록 문을 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데이빗처럼 귀신들이 당신의 몸을 점령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에 예수께서 사탄의 권력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엄숙한 경고를 하십니다. 진공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대체해야 합니다. 사탄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거하셔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을 해방해 주는 것이 당신이 그 사람에게 행하는 가장 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번번이 내게 찾아와서 오, 해방하는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들어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들어가도록 말입니다. 주님이 어두움에 들어가실 때 어두움은 물러가야 합니다. 빛이 어두움과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두움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구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이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저 도움을 얻기 위해 나온 사람에게 따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병고치는 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병고침만을 위해서 옵니다. 구조자보다는 구조만 원합니다. 만일 당신의 삶 속에 있는 그 권세를 대치시키지 않고 텅 비게 하면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여기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려는 첫 시도를 봅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이 여인은 주의 모친을 숭배하려고 시도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그렇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16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온 표적을 구했던 것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떠한 표적이었습니까? 그가 3일 낮과 밤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가 살았습니다. 그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그것이 이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과 같은 표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구절은 윤회 사상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날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만일 사람이 윤회라는 과정을 거쳐 완전하게 진화되어 간다면 심판날에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윤회의 과정에서 발전된 어떤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유네스를 배제합니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그들을 미워하는 요나의 단조로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미움에 가득 찬 선지자 요나의 메시지는 소망이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는 메시지로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하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사람들에게 베풀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 니느웨 사람들은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적절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몸의 출입구는 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만일 당신의 눈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면 당신의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지만 만일 당신의 눈에 악이 차서 악한 것을 바라보면 당신의 몸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몸의 빛은 눈입니다. 그래서 당신 속에 있는 것이 빛인가 주의하여 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덩굴에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것은 의식에 따라 손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성들여 손을 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물을 한 그릇을 가지고 팔을 쭉 펴서 손을 위를 향하여 모읍니다. 그러면 과인이 물을 부을 때 손과 손가락을 문지릅니다. 물이 팔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이 팔로 흘러내리면 손을 씻은 물이 흘러내려 당신의 발이 불결해지기 때문입니다. 손에서 불결한 것이 당신 팔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내민 다음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손을 아래로 향하여 한 다음 아래로 향한 손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내리도록 합니다. 그들은 식사 중에 이렇게 여러 번 손을 씻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격식에 신경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손을 씻는 의식을 행하지 않으므로 인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적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것이 그들의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너희의 가진 것으로 구제하면 모든 것이 훌륭하니라. 화이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향품 정원의 십일조를 내라고 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재미있는 건 그가 십일조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도 행하여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그것도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하시기를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당시에 무덤을 회를 치라는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밟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덤을 밟고 지나가면 불결하게 되어 7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덤에 몸이 닿았으므로 결례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너희는 보이지 않는 무덤 같도다. 너희는 사람들을 더럽히면서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은 그들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더럽히는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부분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내게는 시작도 하지 않았어.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주께서 오늘날 변호사들이 통상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의 법률사들이었으며 모세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해석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도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것을 볼 때 그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아무 짐도 지지 말지니라. 짐을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틀니를 하고 계십니까? 안식일엔 틀니도 끼우지 못합니다. 나무로 만든 눈이나 유리 눈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그것을 빼놓아야 합니다. 목발을 하고 계십니까?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그것을 떼어놓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엔 단지 3분의 2마일 정도 약 1000야드 이내로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밧줄을 당신의 집에서부터 블락의 끝까지 친다면 당신의 집을 블락 끝까지 연장시켰으므로 거기서부터 1000야드를 걸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전날 점심을 하프마일 떨어진 곳에 두었다면 그것이 당신의 집의 경계가 되며 점심이 있는 곳까지 걸어갈 수 있고 거기서부터 1000야드를 더 갈 수 있습니다. 만일 물건을 당신의 팔 아래에 넣어서 가져가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혹은 만일 손의 윗부분으로 무엇을 옮기거나 손의 윗부분으로 물건의 고리를 끼면 그것을 옮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팔 아래에 넣어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짐을 지는 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각으로 짜매는 것이나 선원이 짜매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들의 허리띠를 맬 수 있습니다. 만일 물 바켓을 샘에 집어넣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사각으로 매거나 선원에 끝매는 것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허리끈을 맬 수 있으며 바켓을 내려 물을 길러 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의 마음에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율법사들은 어떤 것들은 가장 단순한 부분을 가지고 아주 복잡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펜을 팔기 원해 1달러를 받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율법사에게 가져가 보십시오. 그는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펜 하나로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펜을 팔았을 때 상환 청구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 펜 위에 넘어져서 찔렸다면 나를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팔 때 이 펜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때 이 펜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펜을 당신에게 팔았기 때문에 당신은 언제나 나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복잡하게 만든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너희 아비들은 저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묘를 쌓는도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긴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들의 행실을 옳다 하는도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싸우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이기는 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바꾸어 말하자면 만일 한 선지자가 너희에게 온다면 너희는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으리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 자기의 형 가인이 죽이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사가랴는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한 선지자입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내 생각엔 이 말씀이 오늘날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가는 교수들에게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만 참으로 성경을 이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자기네들만 어느 성경 부분이 영감을 받은 것이고 어느 부분이 영감을 받지 않았는지를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 자신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교회들은 전도의 노력의 잘못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방해합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다음 주에는 12장과 13장을 공부하며 14장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읽고 공부하십시오. 손해될 것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쓸 수 없는 물건들을 반환하는 군중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사는 것이 반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성령을 따라 그의 사랑 안에서 행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부요하게 되며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이끌어 주실 것을 축원하는 바입니다.